이번 여름에 특별히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서 시리즈로 좀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드리고 지난 몇 번에 걸쳐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제 전달했습니다. 그 계기가 된 것이 6월 달에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는 이런 그 브렉시트가 이제 발생을 하고 또 지금 미국에 대선이 치러지는 가운데 트럼프하고 이제 클린턴이 이제 싸우면서 결국은 세계화를 반대하는 그런 무리와 세계화를 지지하는 그런 무리들 간에 이와 같은 이제 격투가 이제 생기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저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많은 성도들 가운데 세상 역사에 대한 그런 관심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이 세상 역사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역사다. 이거를 제가 좀 보여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이번에 이제 시리즈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오전에는 누가복음 설교를 하고 오후에 이제 에스겔서 강의를 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제 이제 설교 말씀을 듣는 분들이 주로 오전 설교를 많이 듣고 오후 설교는 그렇게 많이 듣지 않습니다. 근데 지난주에는 제가 오전에 누가복음 설교를 하고 오후에 이제 에스겔서 강해를 했는데 아마 그 클릭수를 한번 가서 보시면 오후에 제가 설교했던 그 내용을 더 많은 사람들이 들었다고 한 사실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그만큼 사람들이 재림에 관해서 또 그런 메시지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이런 말씀보다는 지난주에 누가복음 설교, 그 취약한 사람이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그 설교가 훨씬 중요한 설교인데, 사람들은 그런 게 아니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다 하는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제가 원래는 오전에 계속해서 이 말씀을 전하려고 생각을 하다가 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이걸 봤을 때는 재림에 관한 이런 것은 사실은 지식의 말씀이고 그다음에 누가복음 이렇게 되는 것은 그 영혼을 살찌게 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전 성도들 향해서는 오전에 영혼을 살찔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그다음에 오후에는 이렇게 지식의 말씀을 좀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난주에 에스겔서를 오후에 했는데 오후 거를 더 많이 듣더라고요.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린 게 뭐냐? 세상 돌아가는 그런 일에 관심을 갖는 건 좋은데 날짜를 꿰어 맞추려고 한다거나 또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성경에 어디에 있는가 하고 자꾸 무리하게 이거를 짜맞추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되면 그러면 멸망의 일을 그라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는 수준에서 그냥 전반적으로 이게 어떻게 되고 있구나 경각심을 갖는 그런 수준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해야지 날짜를 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 파멸의 나락으로 이제 떨어진다고 하는 거 이걸 좀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재림을 이야기할 때 보면 대부분 다 신약 성경을 많이 이제 인용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성경을 가서 보시면 구약 성경이 신약보다 두배 이상 이렇게 더 두껍기도 하고 실제 재림에 관해서 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구약 성경에 예수님 재림에 관한 재림의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땅이 어떻게 변하게 되고 천년왕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그런 일들이 구약 성경에 훨씬 더 많이 기록이 돼 있어요. 구약 성경 안에. 그래서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 다니엘, 요엘, 스가랴 등 이사야 이후에 나오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보통 대언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대언서에 가서 보시면 많은 경우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그런 내용이 이제 줄을 이루고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을 가서 보시면 그 예언의 말씀이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 세 번까지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바빌론 포로 생활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궁극적으로 이게 성취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때, 또맨 마지막에 천년왕국 때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특별히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꿀때 그의 꿈에 나타났던 그 형상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세상 왕국들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시고 그 이방인들의 모든 왕국 세상의 왕국들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돌로 된그 왕국이 모든 걸다 쳐부수고 영원 무궁토록 서는 그런 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다니엘서 9장에는 특별히 다니엘의 70일에라고 하는 그런 그 예언의 말씀이 들어서 마지막 한 일에 그 7년이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이 7년 환란기가 되고 그 7년 환란기의 한중간 딱 3년 반이 지날 때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하고 경배를 요구하면서 황폐하게 하는 그런 가증한 것이 저 유대인들의 이제 성전 안에 생기게 되면서 유대인들이 극도로 핍박을 당하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다니엘서 맨 끝에 가서 보시면 그러면 사람들이 맨 끝에 부활하는 그런 일까지 이렇게 기록된 사실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의 마음판에 돌판이 아니고 마음판에 새 언약을 새겨주신다는 이런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영원토록 보존하신다는 것을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영원토록 존재하듯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존재할 거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런 성경 말씀 우리가 이제 보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에스겔서를 이제 살펴보면서 또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무덤에서 부활시키는가 이런 내용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에스겔은 예레미야하고 같은 시대를 살아갔던 하나님의 대언자입니다. 그래서 BC 593년부터 이미 바벨론 땅으로 끌려간 그 포로 생활하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게 될때 바빌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역시 바빌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런 내용을 예언했었는데 특별히 이제 에스겔서 36장 넘어가면서부터는 48장까지 거기 나와 있는 말씀은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이 사람들이 돌아가는 그런 회복이 아니라 맨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될때온 세상에 퍼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러한 그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37장에 가서 보니까 마른 뼈들이 심히 말라붙은 이와 같은 그 계곡으로 하나님이 그를 이제 인도하셔서 그래서 그 마른 뼈들을 하나님이 이 에스겔을 보고 대언하라고 해서 살려내시면서 결국 그 심히 말라있던 그 많은 뼈들이 커다란 군대를 이루는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거기 그대로 이 말씀이 무엇인가를 해석해 주셨습니다. 맨 마지막 때에 2600년 동안이나 떠돌아다니던 그 하나님의 백성이 갑작스럽게 이제 부활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내용을 이 에스겔서 37장을 통해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와 에브라임이라고 한그두 지파 사이에 갈등을 벌이고 화목하지 못하고 시기하는 그런 일들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둘을 하나로 묶으시고 이들에게 두 왕이 아니라 다윗이라고 하는 부활한 그런 왕을 한 왕으로 허락해 주셔서 말 그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 한 왕국을 천년왕국 때 이루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전해드렸고, 특별히 40에서 48장에는 천년왕국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또 세상의 다른 민족들이 필요로 하게 될 천년왕국 성전을 짓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47장에는 성전의 그 제단에서 동쪽으로 물이 나와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해, 그 다음에 광야, 이런 모든 것을 적시면서 그 안에 있던 모든 것을 되살려내서 이 사회가 물고기가 풍성한 그와 같은 살아 넘치는 그런 바다가 되면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변하는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하는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이제 성전 장막이 있게 되며, 이 에스겔서 48장 맨 마지막 절 가서 보니까 35절에 거기 예루살렘이 이제 건설이 되는데, 그 예루살렘을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부르냐? 주께서 거기에 거하신다. 예루살렘의 이름이에요. 예루살렘의 또 다른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도시. 이렇게 되면서 천년이라고 하는 그런 세월 동안에 예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특별히 유다 땅에서 다윗이 이들을 다스리는 이런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첫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이 땅이 이루시고자 했던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천년 왕국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런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에스겔서에 나타난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제목을 가지고 38장과 그 다음에 3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바빌론으로 이 사람들이 이제 포로 생활을 갔습니다. 그게 지금부터 한 2600년 전이에요. 그래서 한 26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왕국을 형성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식민지 생활을 하든지 남의 나라 속국이 되든지 아니면 예루살렘이 회파가 된 이후로는 전 세계 떠돌아다니면서 민족을 형성하지 못했어요. 왕국을 형성하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1948년 5월에 갑작스럽게 한 나라를 태어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라는 저 국가를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모일 때 50만 명 모이던 사람이 지금은 800만, 900만 명이 모이는 그러한 도시, 나라로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서 있는데, 문제가 뭐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말 그대로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아시겠죠? 온 국민이 다 불신 상태로 지금 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수상으로부터 시작해서 다 모든 국민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로, 그 안에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자체가 10%도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라고 도라는 같지만, 전통적으로 어쩔 수 없이 안식일을 지키곤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90%, 예수님을 아는 사람 0.00몇 프로뿐이 되지 않는 불신 국가예요, 지금 저 이스라엘이.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은 그런 상태, 우리가 한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 이스라엘에게 왕국을 주시러 오지 않았어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왕국을 주시기 위해서 3년 반 동안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공생애 사역을 했지만 유대인들이 거부하죠. 그렇죠? 거부합니다. 이렇게 거부가 일어날 때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39절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너희가 나를 메시아로 영접할 때까지는 너희가 나를 결코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저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면 예수님을 맞아들인다고 하는 건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도 제대로 섬기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저 상태를 그대로 뒀다가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그런 일은 결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돌아온 유대인들에게 창세 이후로 없는 극심한 환난과 고통을 주시겠다고 성경이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사면 초과가 돼서 어디 하나 도움을 구할 데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될때두 손을 바짝 들고, 그렇죠? 회개하고 돌이킬 때 예수님을 가리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그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인 그런 일이 생긴다고 성경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저 땅에 있는 저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많은 고통을 겪고 여러 번의 중동전쟁 여러 가지 거쳤지만, 이들이 거쳐야 될 그와 같은 환난과 고난은 지금까지 당한 것, 이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와 같은 환난과 고난이 저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환난과 고난 중에 하나가 뭐냐? 오늘 여기 에스겔서 38장, 그 다음에 39장에 나와 있는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 자, 먼저 가서 한번 38장 1절 가서 보니까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내 얼굴을 곡과 그 다음에 마곡 땅과 메섹과 두발의 최고 통치자를 향해 고정하고 그들을 대적하여 대언하며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오 메섹과 두발의 최고 통치자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지금 이야기가 나오면서 가서 보니까 곡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마곡당이 나오고, 메섹과 두발의 최고 통치자라고 하는 이러한 우리가 여태까지 들어보지 못한 그러한 그 명칭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38장, 그 다음에 39장을 쭉 읽어보시면, 곡은 사람의 이름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곡은 사람의 이름이고, 그 다음에 이 곡이 누구냐, 가서 읽어보면 거기 나와 있어요. 메섹과 두발의 통치자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될, 이와 같은 그 국가로 이야기하면, 국가를 이끌고 오는 사람은 곡이라는 사람이고,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그런 그세 국가가 있는데 그세 국가는 마곡, 그 다음에 메섹, 그 다음에 두발. 이걸 국가라고 얘기하지 않고 성경은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땅에 속한 그런 그 민족들의 그 나라들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이제 침공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곡을 가서 보니까 창세기 10장 2절에 창세기 10장에는 노아의 세 아들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민족들이 형성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고 특별히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마곡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야벳이 유럽 쪽 속에 이 선조가 된 야벳이 있는데 그 야벳의 아들이 마곡이에요. 창세기 10장 2절에. 그래서 유대인들의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마곡이라고 한그 사람이 가서 세운 그러한 그 나라들, 그 후예들을 스키티아 사람들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스키티아 사람들은 어느 때 이렇게 큰 활동을 했냐 하면 BC 11세기, 지금부터 한 3000년 전부터, 지금부터 한 1800년 전까지, 한 1000년 동안 그 유럽 지역에서 활동했던 그와 같은 민족입니다. 어디에 이제 주로 거하던 민족이냐 하면 유럽 대륙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유럽 대륙이 있고 오른쪽으로 가면 러시아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유럽의 북동쪽, 러시아하고 다 있는 그 부분, 그 다음에 러시아 이쪽 한 구덩이를 가서 보면은 흑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습니다. 그렇죠? 흑해 북쪽, 또그 옆에 가서 보면 카스피해라는 데가 있어요. 그 카스피해 부근. 그래서 지금의 나라들로 이야기하면 간단하게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러시아, 그 다음에 크림반도 여러분, 푸틴이 지금 전쟁을 일으켜 취했던 그 땅이 크리미아라고 한 땅, 크림반도 아시죠? 크림반도, 또 그루지아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나라들이 지금 여기 이야기한 마곡이라고 하는 그런 땅입니다. 그 다음에 메섹은 야벳의 이제 또 다른 아들인데 창세기 10장 2절에 이제 나와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메섹은 어디에 사는 그런 사람들이냐면 지금의 터키의 동쪽에 지금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있어요. 알메니아. 그 알메니아가 여기 나오는 메섹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발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땅은 어디냐?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의 증언에 의하면 갑바도기아 지방이 두발이다. 그럼 갑바도기아가 어디냐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있고 이스라엘 위에 시리아가 있습니다. 그 시리아 위에 사도 바울의 출생지 다소가 있어요. 거기가 지금의 터키예요. 터키 땅이 굉장히 넓어요. 그 터키 땅의 북부 지방이 갑바도기아입니다. 갑바도기아. 그래서 여기 지금 곡이라고 하는 그런 최고 통치자가 마곡, 그 다음에 메섹, 그 다음에 두발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지역에 거하는 사람들 데리고 저 북쪽에서부터 이스라엘을 침공해 온다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5절, 6절에서 가서 보니까 또 그들과 함께한 페르시아와 에티오피아, 리비아, 곧 모두 방패와 투구로 무장한 자들과 고멜과 그의 모든 떼와 북쪽 지방의 도갈마의 집과 그의 모든 떼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을 내가 끌어내리라. 그래서 위에 있는 세개 말고 또 어디가 있냐면 페르시아, 에티오피아, 리비아, 그 다음에 고멜, 도갈마 이렇게 돼서 위에 세 개하고 밑에 다섯 개를 합치면은 총 여덟 개 국가나 여덟 개이 땅에 그 무리들이 연합을 해서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땅을 침공하는 것으로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지금 이란이라고 부르지만 1930년대, 20년대까지 나라 이름이 페르시아였습니다. 페르시아. 예. 그래서 에스겔 시대에는 지금의 이란뿐만 아니라 이란의 옆에 있는 이라크 인도 지역까지도 거기도 다 페르시아라고 그렇게 불렸어요. 페르시아. 에티오피아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아프리카 이렇게 가서 보시면 여기 서부, 동부의 중간쯤에 가서 보시면 여기 사우디아라비아인데 여기 예멘이라고 하는데 그 예멘 바다 건너편이 거기가 이제 에티오피아예요. 그래서 옛날에 에티오피아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지금의 에티오피아뿐만 아니라 바로 그 위에 있는 수단,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소말리아, 그 다음에 그 바다 건너로 가면 그럼 예멘이 있어요. 그 전체 지역을 성경이 에티오피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리비아 여러분 잘 아시죠? 아프리카 북부 이렇게 가서 보시면 이집트가 있고 이집트 바로 옆이 리비아예요. 지금도 그 국가가 리비아입니다. 근데 이 에스겔 당시의 리비아는 지금의 리비아뿐만 아니라 그 옆에는 이집트의 일부까지도 포함하는 이와 같은 지역이 리비아입니다. 거기 고멜이라고 나오는데 고멜도 창세기 10장 2절에 가서 보시면 야벳의 아들로 나와요. 고멜이 거하던 그런 지역이 역시 갑바도기야. 그렇게 돼서 터키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도갈마가 나오는데 도갈마는 고멜의 셋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도갈마도 많은 성경 학자들이 터키의 오른쪽에는 알메니아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머릿속으로 한번 이스라엘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중해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금 북쪽에 터키가 있어요. 터키 쪽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면 그럼 알메니아가 있어요. 알메니아. 그렇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거기 이란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흑해 거기 있는데 그루지아가 있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있고 그 넘어가면 러시아가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이쪽 서남쪽으로 이렇게 아프리카 지역 이쪽 가게 되면 리비아가 있고, 그 다음에 밑으로 가게 되면 에티오피아가 있고, 그렇죠? 이와 같은 그런 나라들. 다시 말씀드려요.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가 다 어떤 국가냐? 이슬람 국가예요.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봤을 때 다 이렇게 저 위에 북쪽에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서남쪽에 있고, 여기 예멘도 있고, 하여튼, 요렇게 되면서 요 이스라엘 한가운데로 두고, 러시아와 함께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그런 무리가 있다고 성경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우리가 시편 83편, 아삽의 시를 가서 보면, 이들이 침공할 때 누구도 거기에 가담하느냐? 이스라엘 바로 오른쪽에는 요르단이 있어요. 요르단. 그 다음에 북아라비아. 그쪽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팔레스타인,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바로 옆에 가서 보시면 레바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바로 북쪽에 시리아가 있어요. 이런 국가들도 이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것으로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이스라엘을 정가운데로 두고, 러시아가 주도를 하면서 이슬람 전체 거의 뭐 하는 그런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한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면서 보통 사람들이 이때 일어나는 그 전쟁을 곡과 마곡의 전쟁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 8절, 9절 가서 보니까 많은 날 뒤에 내가 징벌을 받으리니 곧 마지막 해들에, 뭐야, 맨 끝에, 세상의 맨 끝에, 내가 칼에서 벗어나 되돌아온 땅, 즉, 많은 백성에서 거두어진 땅, 어디에? 이스라엘이란 말입니다. 들어가 항상 피폐하던 이스라엘의 산들을 치리라. 그러나 그것은 민족들에게서 나와 생겨났으며 그들은 모두 안전히, 지금 안전히 거하고 있단 말이야. 민족들 가운데 흩어져 살다가 2600년 만에 돌아와서 지금 나라를 형성하고 있는 이 땅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폭풍같이 올라와 그들에게 임할 것이요. 너곧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구름같이 그 땅을 덮으리라. 여기 나오는 너는 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절, 12절에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하냐. 내가 이제 곡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1절에 내가 성벽을 두르지 않은 마을들이 있는 땅으로 올라가리라. 내가 성벽도 없고 빗장이나 성문도 없이 거하는 모든 자들,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곧 안식하면서 안전히 거하는 자들에게로 가서 노략물을 취하고 탈취물을 취하리라 하고, 내 손을 돌이켜서 전에는 황폐하였다가 지금은 사람이 거주하는 곳들,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땅 아닙니까? 또 민족들에게서 나와 모여 지내며 가축과 재물을 얻고 그 땅의 한가운데 거하는 백성 위에 둘 것이다 하면서 러시아를 주축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그런 강력한 이슬람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오겠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의 침공 시기가 언제가 될 것인가? 한 가지 확실한 건 천년왕국 이전이에요. 천년왕국 이전에 이들이 이제 침공을 해옵니다. 그럼 천년왕국 이전에 뭐가 있어요? 7년 환란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 언제 일어나냐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 몇 가지 설이 있습니다. 7년 환란기 전에, 바로 전에 일어날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7년 환란기 중간쯤에 일어난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7년 환란기 맨 끝에 일어나게 된 아마겟돈 전쟁이 곧 곡과 마곡의 전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견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저도 옛날에는, 아,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 맨 마지막에 일어나는 아마겟돈 전쟁하고 같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본 적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연구를 하고, 여러 사람들의 그런 글을 읽고 전체적인 그런 문맥을 봤을 때맨 끝에, 그러니까 7년 환란기 맨 끝에 일어난 아마겟돈 전쟁하고 곡과 마곡의 전쟁은 서로 다른 전쟁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 가서 보시면 아마겟돈 전쟁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여기 38장에 가서 보시면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날 때 이스라엘의 상태가 8절 가서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 그들이 모두 안전히 거하는 때라는 거야. 안전히 거한다. 맞습니까? 11절에 성벽을 두르지 않은 마을들이 있는 땅. 이게 무슨 안전히 거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보호막이나 이런 것이 없는 그러한 때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환란기 7년을 생각해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70일에 맨 마지막 한 일에 그 7년에 처음에 한 3년 반 동안 환란이 있긴 있지만 극심한 환란은 아니거든요. 3년 반 되는 그 시점에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이나 성전으로 들어가서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경배를 요구하면서부터 창세 이후로 한 번도 없던 극심한 환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3년 반 동안 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뒷부분으로 가게 되면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는 그런 때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곡과 마곡의 전쟁은 7년 환란기 시작이 되거나 시작이 되기 바로 전에 지금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적그리스의 어떤 그런 엄청난 통치를 받지 않는 가운데, 그래서 상대적으로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상대적으로 안전히 거하는 이런 때가 아니겠느냐.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곡과 마곡의 전쟁, 이거 이제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게 있어요.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은 우리가 눈으로 볼까요, 안 볼까요? 봐요, 안 봐요? 봐요? 아니요, 못 봐요. 이 땅이 없어요. 맞습니까? 환란기 이전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공중에 강림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다 올라가서 몸이 호령이 다 변하게 된단 말이에요. 물론 하늘에서 내려다본다 그거 가능하지만 이 땅에서는 안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 가지고 걱정할 필요는 하나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아마겟돈 전쟁. 그 중에 곡과 마곡의 전쟁은 휴거 전에 일어날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그건 우리 눈으로 볼수 있는 그런 전쟁이 될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세상에 돌아가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아마겟돈 전쟁이 아니라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 눈으로 볼 수도 있고 우리가 성경에 있는 모든 데이터와 이 세상 돌아가는 일을 볼때 이렇게 될 거라고 어느 정도 예측도 할수 있는 그런 전쟁이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네 나라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곡의 땅이 어디냐?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쪽이거든요. 소비에트 연방이 이제 해체된 이후에 이 러시아가 세력이 많이 약화가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옛날엔 미국하고 소련하고 둘이 강대국이 됐는데 그 세력을 다 내주고 이제 중국하고 미국하고 할 정도로 됐으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대단히 기분이 나쁘고 이런 가운데 지금 푸틴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지금 서서 러시아의 중흥을 위해서 지금 애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힘을 가지려면 바다 쪽으로 배를 보내야 되는데 여러분 러시아 한번 보세요. 왼쪽에 가서 보시면 바다가 없잖아요. 그치, 바다가 없어요. 오른쪽엔 지금 블라디보스토크 이런 게 있는데, 왼쪽으로는 바다가 있어야 뭘 어디 나가서 잠수함도 띄우고 할때 바다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옛날에 소비에트 연방을 할 때는, 그땐 저우에는 리투아니아 뭐 이렇게 거기 다 발트해 쪽으로 다 소련이 전체를 장악을 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바다가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지금 러시아가 최근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크림반도에 전쟁을 일으켜서 크림반도를 완전히 장악을 했잖아요. 장악을 한 이유가 뭐냐? 그 크림반도가 어디에 있어요? 거기 흑해가 있으면 흑해, 요 북쪽 여기 놓여 있는 게 요게 크림반도, 크리미아거든요. 여기서 배를 잠수함이든 뭐든 띄워서 항공모함이든 나가려면 어디를 통과해 나가냐? 흑해. 한데 여기 가서 이렇게 막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터키예요. 터키에 터키는 이쪽이 유럽이고 이쪽이 아시아입니다. 그렇죠? 그 도시가 어디예요? 이스탄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옛날에 콘스탄티노플. 거기에 어떤 해협이냐? 보스프루스 해협이라고. 그 해협이 있는데 그 해협만 뚫고 나가면 그러면 그냥 지중해로 나가서 어디든지 다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마지막 때 러시아가 지금 크리미아를 지금 이렇게 점령을 하고, 그래서 터키를 어떤 식으로든 이용을 해서, 그래서 바다로 배를 보내려고 하는 그런 지금 작전을 지금 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의 동태, 이쪽으로 확장하려고 하는 그 동태에 저와 여러분이 좀 이렇게, 뭐 그건 매일 찾아보실 필요는 없고, 그런 일이 있으면, 아, 이게 러시아가 이런 걸 확장하려고 지금 이러는구나.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그 이제 나머지 이제 이슬람 국가인데, 그 이슬람 국가 중에서 세 국가를 저와 여러분이 유심히 봐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란이에요. 페르시아라고 나와 있는 이란. 이스라엘에 대해서 가장 호전적이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심지어 핵무기도 만들려고 그러죠. 누구를 치려고 그래요? 이스라엘을 치려고 지금 만드는 그와 같은 유일한 국가가 지금 이란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 그 이슬람 국가들이 많이 있지만 진짜 이스라엘에 핵폭탄을 부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 가장 많은 애를 쓰는 그런 국가가 이란이에요. 이란. 그래서 원래 이란도 이렇게 세속적인 그런 그 스타일의 이슬람교를 하다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1979년에 호메인이라는 사람의 이란 이제 혁명이 일어나면서 말 그대로 이슬람 원리주의를 하는 호전적인 이슬람 국가로 이란이 이제 변하게 됐어요. 이렇게 변하는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이란이 이슬람 국가 중에는 가장 강력한 군대를 소유한 그런 국가예요. 핵무기를 지금까지 제조하려고 얼마를 노력했냐? 13년 동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폭파시켜야 되겠다고 할 때마다, 참으라고, 아마 오래 참으라고 오늘 한 그런 설교. 옆에 주변 국가들이 오래 참으라고, 참으라고, 참으라고 하는 가운데, 13년 만에, 지난해 2015년에 핵무기 다시는 만들지 않겠다고, 그렇게 이제 하면서 이란이 개혁, 개방으로 나가면서 지금 석유도 팔고, 얼마 동안 힘들어요. 13년 동안 석유를 못 파니까 얼마나 경제가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그런 가운데 서방과 그 다음에 이 미국의 이슬람 대통령, 오바마의 그런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이란이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는 그런 조건을 내걸고, 그리고 시장 경제 개방을 하고, 그러면서 석유를 팔수 있는 그런 나라로 지금 변모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뭐냐? 핵무기를 제조하지 않겠다는 것은 말로만 그러는 거지. 지금까지 다 만들어 놨는데 그 시설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이란의 말을 듣고, 그리고 아, 저기는 이제 영원토록 핵무기를 안 만들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하지. 나머지 사람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건 말로만 그렇게 하고 뒤에서 호박씨 까고 있는 거야. 지금 핵무기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북한처럼 안 한다고 안 한다고 하면서 속으로 지금 핵무기를 이란이 제조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지금 묵인해 줬냐? 8년 동안 정권을 가졌던 오바마라고 하는 이슬람 대통령이 결국은 의회의 동의도 받지 않고 본인이 오케이 해갖고 이란 저 핵무기 포기하면서 이렇게 갈수 있는 그런 길을 이제 마련해 준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러시아를 잘 보셔야 되고, 두 번째 이란을 보셔야 돼요. 이란은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지금 와 있는 그런 국가다. 세 번째는 터키를 잘 보셔야 돼요. 터키. 터키는 여러분 중세 터키가 온 세상을 지배한 거, 이슬람 국가가 온 세상을 지배했던 거 여러분 아십니까? 거기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세요? 스페인까지 몰고 가세요, 스페인. 그렇죠? 이 정도로 온 세상을 지배하던 그런 국가가 그게 터키예요. 그래서 터키도 이슬람 원리주의 국가를 계속해서 고수하다가 1923년에 케말 파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등장을 하면서 이렇게 살다가는 터키가 다 망하겠다 해서 세속주의 이슬람교를 하기로 하고 국가를 이제 새로 세워서 그래서 터키가 많은 이슬람 국가들 가운데 가장 미국에 협조적이고 많이 개방이 되어 있는 그런 국가로 남아 있었어요. 외국인들도 많이 들어오고 원리주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또 여러분 알고 있는 대로 미국과 함께 나토를 형성하는 지금 터키도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또 지금 유럽연합에 가입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지금 이슬람 난민 사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유럽에서 터키를 받아들일 수 없다. 지금 이런 상태로 지금 돼 있어요. 자, 이런 가운데 터키가 무서운 일을 할수 있는 그런 국가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누가 등장했냐? 무서운 사람이 등장을 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지금 대통령 에르도안이에요. 에르도안. 2003년부터 2014년까지 총리를 지내다가 2014년부터 지금까지 대통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내걸고 있는 기치가 뭐냐? 이슬람 원리주의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제 세속주의 그만두고 호메이니처럼 터키를 이슬람 원리주의 국가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본인을 누구처럼 생각하냐? 이슬람계 창시자 누구예요? 여러분 무함마트, 우리가 보통 무하메드라 하는 그런 사람으로 본인을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궁전을 지었는데 얼마를 들여졌냐? 7,500억을 들여서 본인이 이슬람교의 아주 대단한 그런 지도자가 돼서 터키가 이 모든 걸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해갖고 7,500억짜리 대통령궁을 줬어요. 그러니까 후세인보다 더한 사람이에요. 후세인보다 더해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슬람 여러 사람들 간에 현대화가 돼 있고 이렇게 자유주의 사상이 지난 몇십 년 동안 세속주의 국가를 했으니까 군인들도 그 가운데 깨인 사람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얼마 두달 전에 터키에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잖아요. 맞습니까? 뭐 하려고 에르도안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하다가는 이 이란처럼 이슬람 원리주의 국가가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누리는 자유가 다 박탈이 되니까 그래서 군부 쿠데타를 일으켜서 처음에 성공하는 줄 알고 저도 굉장히 기뻐했는데 거기 누가 꼈냐? 푸틴이 꼈단 말이야. 그래서 에르도안이 휴가가 있는 동안에 러시아에서 모든 기밀을 탐지를 하고 에르도안에서 가르쳐 줘서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쿠데타가 정복이 되고 말았어요. 이렇게 되니까 쿠데타 일으켰던 사람들이 다 자유와 민주화를 하려고 한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을 한 번에 모두 죽일 수 있는 이와 같은 명분이 생기면서 에르도안이 지금 철권 통치를 하면서 이슬람 원리주의 국가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터키에는 중요한 게 있어요. 터키는 지금 나토 국가인데, 나토 국가인데 뭐가 있냐? 미국의 원자폭탄이 지금 터키에 가 있어요. 나토 국가이기 때문에 믿고 거기다 지금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에르도안이라는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그걸 이스라엘로 쏘는 날에는 이란하고 똑같이 되는 그런 국가가 지금 터키다. 여차하면 이스라엘 지금 침공할 수 있고 한국에도 대단히 나쁜 짓을 하고 있습니다. 뭘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슬람 사원 너무 오래돼서 사람 앉을 수 없다 이렇게 되니까 터키가 350억 줄 테니까 그래서 이슬람 사원 지라 지금 이슬람 사원 짓고 있잖아요. 그 일을 터키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세 번째 봐야 될 나라가 터키다. 이들 외에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국가가 있어요. 그 국가가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재림의 징조 중 하나가 시리아예요. 우리 한번 가서 이사야서 17장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 15, 16, 17 이렇게 넘어가면은 예수님 재림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시점, 바로 전에 이스라엘 주변의 여러 국가들이 몰락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예언의 말씀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여기 이사야서 17장은 어디가 몰락하는 걸 이야기하냐? 시리아가 몰락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7장 1절, 다마스쿠스에 대한 엄중한 부담이다. 다마스쿠스가 어디야? 시리아란 말이야. 시리아. 보라, 다마스쿠스는 사라져 도시가 되지 못하고 폐허더미가 된다. 지금 시리아가 지금 저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슬람 난민 사태 지금 제공하고 있는 게 어디예요? 시리아란 말이에요. 시리아. 그렇죠? 아로엘의 도시들은 버림을 받았도다. 그것들이 양떼를 치는 곳이 되어 양떼가 누울지라도 아무도 그것들을 두렵게 하지 마. 양떼가 친다는 무슨 얘기야? 완전히 폐허가 돼서 짐승이나 거하는 그런 데가 된다는 거예요. 또 에브라임에서는 요새가 그치고 다마스쿠스에서는 왕국이 그치며 더 이상 시리아가 국가로 존재하지 않는 이러한 때가 예수님 오시기 바로 전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예언을 연구하는 그런 많은 분들이 지금 저 시리아 난민 사태가 생기면서 말 그대로 시리아가 지금 국가 노릇을 못 하잖아요. 저러한 일들이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는 그러한 때 이렇게 되면서 지금 시리아를 누가 관장하려고 그래요? 러시아가 와서 시리아를 마치 자기 걸로 지금 주무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걸 지금 미국이 막고 있는 그러한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 그 주변에 이란 그 다음에 터키, 그 다음에 지금 시리아, 그렇죠? 이런 나라들, 이거 나라들 동태가, 그냥 여러분이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그와 같은 동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럼 나머지는 뭐냐? 이집트, 리비아, 수단, 이라크. 이런 거 얘기할 필요도 없이,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을 반대하던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뭐 얘기할 필요도 없고, 하지만 중요성에서는 러시아, 터키, 그 다음에 이란, 그 다음에 시리아. 이네 국가가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저와 여러분이 그냥 유심히 이렇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침공을 하니까 이들이 침공하는 걸 반대하는 무리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13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13절, 38장 13절. 이들이 이스라엘 침공하니까 세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들과 그곳의 모든 젊은 사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고객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노략물을 취하려고 왔느냐? 내가 탈취물을 취하려고 내 무리를 모았느냐? 은과 금을 가져가고 가축과 재물을 빼앗아가며 큰 노략물을 취하고자 하느냐? 하리라 하라. 이게 쳐들어오니까 같이 싸우진 못하고, 너 도대체 왜 그러냐 하는 무리가 이제 생겨난다는 거. 너 도대체 왜 그러냐. 여기 나와 있는 세바와 드단은 어딜 이야기하냐. 아라비아 반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식으로 이야기하면 어딜 이야기하냐. 페르시아만 지역에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아랍에미트. 그 지역이 세바와 스단이에요. 세바와 스단. 여기는 지금 석유를 가지고 엄청난 부를 누리고, 또 누구하고 가장 친하냐? 지금 미국하고 가장 친하단 말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나라들이 친서방 국가들이에요. 이슬람을 하지만, 그렇죠? 이스라엘은 미원을 하지만 그래도 서방 국가들하고 가장 친하게 친서방과 같은 정책을 펼치고 있는 이런 나라들이에요. 전통적으로 온건한 이슬람 국가하고 이 나라들은 지금도 누구하고 싸우고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란하고 지금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같은 이슬람 국가인데도. 그렇죠? 미국 등과 동맹을 맺고 있는 이러한 국가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국가들이 이스라엘 침공하러 들어오니까 본인 이스라엘만 치는 게 아니야. 그 근처 자기들까지도 다 쳐서 석유를 빼앗아 가려고 하니까 도대체 너희들 뭐 하느냐 하고 지금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누가 있냐면 다시스의 상인들이 나와요. 다시스는 창세기 10장 4절 가서 보시면 거기 야완의 아들인데, 야완은 누구의 아들이냐? 야벳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야벳에게서 야완이, 야완은 어딜 이야기하냐 하면 그리스 지역을 이야기해요. 그리스. 거기에서 나온 다시스라고 하는 그런 아들이 나옵니다. 다시스는 성경 전체를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이 여기 지중해에 있을 때 이스라엘에서 저 왼쪽 저 끝으로 유럽에 있는 그 지역을 전통적으로 다시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부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지금 유럽이 있을 때 서유럽 국가다 아니면 북유럽 국가다 여기 있는 그런 국가들을 여러분이 다시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다시스. 자,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그곳에 젊은 사자들이 또 등장을 하는 거예요. 늙은 사자가 아니라 젊은 사자들이 등장을 한다. 그래서 이런 다시스, 서부 이 유럽이나 북부 유럽에 있는 그러한 국가들이 새로 개척해 놓은 이와 같은 나라들을 젊은 사자들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지금 식으로 이야기하면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그다음에 미국, 그렇죠? 대영제국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식민지를 이 유럽 사람들이 이 식민지를 형성을 했잖아요. 나라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됩니다. 이런 국가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젊은 사자로 표현하고 있다. 대부분 그렇게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 전체를 보면은 러시아하고 이슬람권의 강력한 원리주의 이슬람 국가들이 하나가 돼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될 때, 뭐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슬람 가운데 온건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갖고는 너희들 도대체 왜 그러냐. 그렇죠? 지금 그렇게 대항하는 그러한 때가 있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슬람 국가들 가운데 온건한 국가들이 왜 이렇게 관심을 가지느냐? 이스라엘만 침공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 사람들이 지금 가장 강력한 부를 소유하고 있어요. 기름도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고, 여러분이 아랍에미리트 얼마나 나라가 발전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차지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미국과 함께, 영국과 함께 동맹이 되면서, 너희들 도대체 왜 그러냐 하고 반발하는 그런 내용이 지금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다. 대부분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데 이 사람들이 곡과 마곡의 전쟁 그 예언을 성취하려고 침공하느냐? 그거 아니에요. 본인도 모르고 침공하는 겁니다. 근데 침공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침공하는 이유, 첫 번째, 이스라엘이 화학 기술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기술 자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중요한 게두 가지가 있어요. 사해에, 그 우리 죽은 바다라고 하잖아요. 사해에 들어있는 광물이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지금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요 근래에 나온 거예요. 2015년. 뭐가 나왔냐. 이스라엘 이렇게 있을 때, 이스라엘 이쪽에 서쪽에 가면 테라비브라는 데가 있어요. 테라비브 앞에 바로 거기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다음 갈 정도로 엄청난 규모의 유전이 발견됐어요. 유전. 유전이 발견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저 오른쪽에 가면 저 시리아 쪽에 골란고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골란고원에서도 엄청난 규모의 유전이 발견됐어요. 이렇게 되니까 러시아의 푸틴이 지금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지금 수상 있잖아요. 그 네타냐후 수상에게 우리가 100억 달러를 너에게 투자해서 여기서 나온 기름하고 이런 모든 거를 터키를 통해서 유럽에 이렇게 판매할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까 우리하고 같이 협력을 하고 너희는 제3성전을 짓는 게 어떻겠냐. 뭐 이러한 그 협상을 하는 그런 내용이 여러분 뭐 네이버 가셔서도 쳐보시면 그게 나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부터 한 20년, 30년 전에는 왜 하나님께서 이슬람 땅에만 석유를 주고 우리에겐 석유를 안 주냐고 그 수상이 한탄할 정도로 그렇게 뭐 재화자원 이게 별게 없었는데 지금 마지막 때 이런 것들이 엄청난 규모로 지금 이렇게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스라엘 침공하면서 막대한 그와 같은 그 자원을 무료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침공하려고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나머지 이제 이슬람 국가들, 사우디아라비아, 이건 뭐 전통적으로 워낙 석유가 많이 나잖아요. 부가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요번에 이제 같이 침공을 해서, 그래서 이들의 모든 부도 탈취해 가야 되겠다. 이런 욕심을 가지고, 러시아는 보통 성경학자들이 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곰. 곰이 탈취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공산주의 곰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탈취하려고 하는 그 일을 뭐 혼자 할수 없으니까 가장 강력한 이란, 터키, 그렇죠? 이런 나라들과 이제 합작을 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걸로 그렇게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제 보고 있어요. 자, 이렇게 침공을 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38장 3절에서 4절 먼저 가서 보시면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오 메섹과 두발의 최고 통치자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하나님이 직접 나서시는 거야. 내가 너를 대적한다. 그렇죠? 내가 너를 뒤로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내온 군대와 말과 기병들, 곧 온갖 종류의 갑옷을 입은 모든 자들, 즉, 모두 칼을 다룰 줄 아는 자들로서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지닌 큰 무리를 이스라엘에서 끌어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구체적으로 18절에서 20절 가서 보면 고기 이스라엘을 땅을 치러 오는 바로 그때 내 경노가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19절에 내가 내 질투 속에서 내 상속 백성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이 사람들 내 질투 속에서 내 진노의 불 속에서 말하였노니 반드시 그날에 이스라엘 땅에 큰 떨림이 있다. 엄청난 규모의 지진이 생긴다는 거예요. 엄청난 규모의 지진이 생겨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날짐승과 들의 짐승과 땅 위에서 기는 모든 기는 것과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며 산들이 무너져 내리고 가파른 곳이 쓰러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진다 해서 일단 큰 지진으로 이들을 치시고 21절에는 칼을 불러내어 모든 산에서 두루구를 치게 만드니까 거기 싸우러 왔던 사람들끼리 싸우는 그래서 각 사람의 칼이 자기 형제를 치는 이와 같은 일이 생기고, 22절에 하나님이 역병을 보내고, 또 피의 심판을 내리고, 또 그와 함께 또 뭐가 있어요? 큰 우박과 불과 유황을 비를 내리듯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엄청난 그런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권능을 통해서 이 몰려오는 곡과 마곡의 무리를 하나님이 친히 대적하시겠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되면서 39장으로 넘어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엄청난 규모로 들어왔는데 2절에 내가 너를 뒤로 돌이켜 너의 6분의 1만 남겨. 6분의 5는 다 죽는다는 거예요. 6분의 1만 남기고 북쪽 지역에서 올라오게 하여 이스라엘 산들 위로 데려다가 이들을 다 죽이고는 4절 가서 보니까 내가 너를 모든 종류의 굶주린 새들과 들의 짐승들에게 주어 삼키게 하리라 해서 이 날짐승, 들짐승들의 먹이가 되도록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뭐 3천만 명이 얼마가 쳐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여기 39장 9절에서 10절 가서 보니까 이 시체 처리하는 내용이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도시들에 거하는 자들이 나아가서 무기들 꽃,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에 불을 놓아 얼마 동안? 7년 동안 그것들을 불로 태운다는 거. 얼마나 많이 가지고 왔는지. 그래서 7년 동안 불을 내서 이 모든 무기를 태운다. 그래서 이 7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 그것 때문에도 많은 분들이 환란기 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와 같이 그들이 불로 그 무기들을 태울 터이므로 들에서 나무를 가져오지 않으며 숲에서 아무것도 베지 아니하고 자기들을 노략하는 자들을 노략하며 이들이 가져오는 그런 모든 전리품을 가지고 살수 있을 정도로 7년 동안 이 사람들의 무기를 태우는 그와 같은 일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보니까, 고개 군대, 이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무지 많이 죽잖아요. 이거 그대로 두면 시체 썩는 그 냄새에 견디지 못하니까, 가서 보니까 11절에,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에서 무덤이 될 것을 거기에 이제 준다는 거야. 너무 많은 시체가 쌓이니까. 그래서 바다의 동쪽, 여기 나와 있는 바다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사해 바다가 될 거다. 그래서 사해 바다의 동쪽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골짜기는 평야를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통행자들이 다니는 그와 같은 골짜기 평야, 이거를 이 곡과 그의 군대들의 무덤으로 쓰라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자, 이렇게 되는 동안 어떤 일이 생기냐. 12절. 이스라엘의 집이 7달 동안 그들을 묻어 그 땅을 정결하게요.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7달 동안 이 무리들을 시체 처리하겠다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일하시는 그 목적이 뭐냐? 목적 38장 23절 거기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자연재해와 지진과 이런 것까지 동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이들을 벌하시는 내용이 그 목적이 뭐냐? 이와 같이 내가 내 자신을 높이고 거룩히 구별하여 많은 민족들의 눈에 나를 알리리니 내가 여호와 주님인 것을 그들이 알리라. 그래서 맨 마지막 때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기 시점 바로 전에 내가 온 땅을 치리하는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이 이슬람 국가들까지 해서 그 사실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직접 이와 같은 일을 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39장 7절 또 가서 보니까 이와 같이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알리며 그들이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주곧 이스라엘에 있는 거룩한 자인 줄을 이교도들이 알리라. 이스라엘 백성도 알고 이교도들도 알아서 천년왕국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해주신다는 거예요. 13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날 곧 내가 영광을 얻는 날에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하나님 영광을 받잖아요. 그들에게 내가 명성이 된다. 아, 정말 놀라운 분이구나. 저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신다는 분이 저분이구나 해서 하나님이 명성을 얻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21절, 22절에도 내가 내 영광을 이교도들 가운데 두어 모든 이교도들이 내가 집행한 심판과 내가 그들 위에 얹은 내 손을 보게 하리니 이로써 그날 이후로는 이스라엘의 집이 내가 주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 이교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너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그 모세와 함께하든 아브라함과 함께하든 그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거를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곡과 마곡에 이 전쟁에서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친히 이들을 대적해서 물리치신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더불어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확실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25에서 28절에 주세요.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이제 내가 야곱의 포로된 자들을 다시 데려오고 이스라엘의 온 집에 긍휼을 베푸며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질투하리라. 그들이 자기들의 수치와 자기들이 나를 대적하며 범 모든 범법을 담당한 뒤에 자기들의 땅에서 안전히 거하고 아무도 그들을 두렵게 하지 않을 때곧 내가 그들을 백성들에게서 다시 데려오고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서 그들을 모으며 또 내가 많은 민족들의 눈앞에서 그들 가운데서 거룩히 구별될 때 그들이 내가 주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맨 마지막 때이 마른 뼈처럼 2600년 동안 떠돌아다닌 그 백성을 저 이스라엘 땅에 넣으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그런 모든 민족들에게 오직 하나님이라고 한 분이 존재한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처리하신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들에게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확고히 알리는 그런 계기가 곡과 마곡의 전쟁이다. 성경인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될때 어떤 일이 생기냐. 29절에 또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기지 아니하리니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의 집 위에 쏟아 부었느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래서 맨 마지막 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영을 쏟아 붓게 될때 이스라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예수님을 맞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 우리가 한번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요엘서, 에스겔 다음에 가서 보시면, 요엘이 나옵니다. 요엘서 2장에도 가서 보시면, 2장 28절에, 그 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리니, 27절 가서 보시면, 이런 전쟁 이야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의 한가운데 있으며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이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 백성이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해 주시는 바로 그때에 그 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아들, 딸들 나오는 게다 유대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 이들에게 하나님이 영을 부어 주셔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이 마지막 그 7년 되는 그 시점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12장 10절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영과 은혜의 영을 부어 주시게 될때 결국 이스라엘이 항복을 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맞아들인 그런 일이 생긴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어요. 요새 미국의 대선이 한참 지금 뜨겁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옛날과 달리 미국 대선에 저와 여러분이 좀 신경 쓴다고 해서 뭐 투표할 것도 아니지만 좀 이렇게 좀 보셔야 돼요. 이게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 일단 브렉시트라고 하는 게 세계와 반대하는 쪽으로 지금 앵글로색슨 지금 섰잖아요. 그렇죠? 반대한다. 지금 미국에 클린턴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 트럼프가 하는 거, 클린턴은 오바마랑 그냥 계속해서 리버럴하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 세계화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쪽에 서는 사람이고, 트럼프는 세계화를 반대하겠다는 사람이에요. 지금 트럼프가 내건 공약에 가장 중요한 공약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란 핵무기 그 만들지 않겠다고 해서 만들어 놓은 그 이란 핵협정, 그거 되는 대로 내가 폐기시키겠다. 첫 번째예요. 폐기. 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내놓은 공약이. 두 번째 공약은 이스라엘 1948년도에, 이제 이 나라를 얻었잖아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국가가 됐으니까 대사관을 세울 거 아닙니까? 각 나라에서.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의 수도는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의 수도를 세우면 주변에는 이슬람 국가들이 너무 반대라고 저거 이스라엘 인정하는 거 이래갖고 세우질 못하고 지금 대사관을 다 어디에 세웠냐면 테라비브, 저기 동쪽에 테라비, 아니 서쪽에 지중해 하나 지금 테라비브에 갖다 세워놨어요. 그렇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 저 이스라엘은 아직 국가가 아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내가 대통령이 되면 곧바로 이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뭐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왜 국가의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는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좀 관심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왜 미국도 지금 하기 힘든데 뭐 이스라엘 어떻고 이란이 어떻고 해서 왜 굳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도와주려고 그렇게 하느냐.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세상 역사를 한번 좀 보시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맨 마지막 때이 세상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미국도 이스라엘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영국도 이스라엘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이끌고 계신다. 이거를 기억하시면서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돌아온 이후로는 언제라도 예수님의 이 공중 강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때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를 이끄시는구나.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서 시편 122편 6절에 있는 그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122편 6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2편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하여 기도하라.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 형통하는 거예요. 우리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민족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들을 지원하고 이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형통한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예루살렘 편에 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기억하시면서,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날짜 세는 거라든가 뭐꿰 맞추는 일, 이런 것은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일이 아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어떤 일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구나, 세상이 돌아가는구나를 보면서 예수님 가까이 오신 날이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가깝고 내일이 더 가깝고,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그렇죠? 빨려 올라가는 거예요. 들려 올라가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우리 생애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